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유럽 내 이민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앞으로 2주 안에 유럽연합회원국의 내무부와 법무부 장관들이 특별회담을 하자고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 내무장관이 촉구했습니다. 세 나라 내무장관은 30일 함께 성명을 내고 특별회의에서 악화하는 이민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달 초 마케도니아가 서유럽으로 가려고 그리스에서 하루 3천 명씩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이민자는 마케도니아와 세르비아를 거쳐 헝가리로 들어가려고 시도합니다. 이런 가운데 헝가리 정부는 세르비아 접경 지역에 철조망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30일 허리케인 카트리나 10주년을 맞아 전날인 29일 밤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시에서 열린 행사에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카트리나로 심각한 피해를 본 뒤에 지금까지 뉴올리언스 주민들이 이룩한 성과를 주민들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소득과 교육 그리고 보건 분야에서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다시 노력해야 한다고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올리언스를 비롯해 걸프만에 접한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가 허리케인 카트리나 상륙 10주년을 맞아 29일 종을 울렸습니다. 이날 고위 관리들은 가장 큰 피해를 본 뉴올리언스의 복구와 주민들의 강인함을 칭찬했습니다. 이들은 또 꽃을 바치고 당시에 목숨을 잃은 1,800명을 추모했습니다. 호주 출신으로 이슬람 방송사 알자지리아에서 일하는 피터 그레스드 기자가 이집트 법원이 29일 자신과 동료 기자 두 명에게 내린 선고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레스트 기자는 이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정의롭지 않은 일을 바로잡고 자신과 동료들을 사면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9일 이집트 법원은 호주인 그레스트 기자와 캐나다 국적의 모하메드 파미 기자 그리고 이집트의 마헤르 모하메드 기자가 금지단체인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했다는 혐의로 이들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레스트 기자는 올해 초 호주로 돌아갔고 파미 기자와 모하메드 기자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테러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파키스탄 총리와 고위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이 회담에서 파키스탄을 근거지로 하는 테러 분자나 반군의 공격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이 3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를 만난 뒤 파키스탄 관리들은 이 회담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자세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두 나라가 모두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와 두 나라 관계에 논의가 집중됐다고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라이스 보좌관은 라왈핀디에 있는 파키스탄 군사령부를 찾아 군사령관 라힐 샤리프 장군을 만났습니다. 제프 머클레이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이 30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란 핵협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머클레이 의원까지 미 연방 상원에서 이란 핵협정을 지지하는 상원의원이 31명이 됐습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이란 핵협정을 승인하지 않아도 이를 거부하고 협정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줄 표를 거의 얻었습니다. 서방과 주요 5개 나라가 이란과 맺은 핵협정은 유엔과 서방 세계가 이란에 적용한 경제 제재를 풀고 그 대가로 이란의 핵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머클레이 상원의원은 이란 핵협정에 중대한 단점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협정이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막을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지만 북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3시 36분입니다. BOA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과 포사격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린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25일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을 참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쟁 일보 직전까지 치달았던 한반도 긴장 상황이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을 통해서 극적으로 해결된 소식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5일 새벽에 나온 발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네, 방금 남북 고위급 접촉 결과를 발표하는 한국 청와대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22일부터 25일 새벽까지 무려 43시간에 걸쳐서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뤘습니다. 남북한은 이날 새벽에 6개 항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이 합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6개 항으로 이뤄진 합의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한국 측은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발표를 했는데요. 서울 시간으로 새벽 2시, 25일 새벽 2시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문의 제목은요.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 공동 보도문, 이렇게 해서 남북한이 6개 항의 같은 내용을 발표를 한 것인데요. 그 6개 항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빠른 시일 내에 남북한이 당국회담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또 이 당국회담을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한다 해서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 제가 그 합의문을 다 읽어드리면요.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그러니까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점에 북측이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북한의 최고 관심사였죠. 그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이거를 그 바로 합의가 이루어진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네.
남측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북한이 그 준 전시 상태를 선포했다는 것을 북한도 해제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관련해서 남북 관계의 향후 전개와 관련한 두 가지 그 또 항이 추가돼 있는데요. 이 남과 북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마지막 여섯 번째 항은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여섯 개 항의 그 공동 보도문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는데요. 여섯 개 항은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그런 군사적 위기 상황까지 치달았던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태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했다. 이런 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긴장 끝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남이나 북이나 일단 그 안도감을 갖게 됐는데, 이 한국 입장에서 이번 협상의 최대 목표는 비무장지대 지뢰 사건 또 포격 도발 이런 데 대해서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들을 했었는데 합의문에는 이 사과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고 유감이라고 돼 있습니다. 또 김건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발표를 통해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사과를 했다. 또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요. 역시 북한의 그 사과, 유감, 문제가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4일날 이번 사건은 그 북한이 그 휴전선 남측에, 군사분계선 남측에 목함 지뢰를 몰래 매설해서 이것을 밟은 그 남측의 그 병사 두 명이 부상을 당해서 이게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북한이 무슨 준전시 상태를 선포라고요. 굉장히 일촉즉발까지 상황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그 북한의 어쨌든 시인사과 사건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받아내고 또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겠다 이런 직접적인 언급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 6개항 발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좀 약화돼서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북측은 최근 분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대의 그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다 엄밀히 얘기를 하게 되면은 남측의 가장 목표대로 됐다면은 그 북한은 자신이 매설한 그 지뢰 폭발로 부상자가 남측 병사가 다친 데 대해서 시인하고 사과한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아마 이런 것을 아마 그 한국 정부는 그 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북한의 그 남북 협상 과정을 쭉 보면요. 북한은 단 한 번도 그 사과 이런 표현을 한 적도 없고 또 시인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측에서 아마 이것을 그 사과로 받아들일 정도의 문구에 합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재발 방지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 김관중 실장은 그 재발 방지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의미심장한 것은 그 재발 방지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 흥미로운 것은 그 사망 얘기입니다. 그 사망에 그 비정상적인 상태가 그 나타나지 않는 한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그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하면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발 방지 약속보다 더 강력한 재발 방지 장치를 해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서로 그 두 나라 정부가 어떤 문제를 그 논쟁을 하고 합의를 할 때 사실 그 사죄를 한다고 하는 말은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닌가요?
예, 사실 그 아까 진행자께서 유감을 표명하였다라고 하는 이 합의문의 2항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남북한이 윈인, 서로 승리하는 길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 박근혜 대통령도 바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날 다시 한번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지뢰 도발에 대해서 북한 측이 시인하고 사과하고 또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 이것이 한국의 목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 문구를 보면은 지뢰 폭발입니다. 지뢰 도발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 아주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사람이 크게 다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이지 이 북, 이 지뢰 폭발이 북한 측의 어떤 그 지뢰 매설로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김관진 실장이 이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 측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 그리고 북한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합의문을 설명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북측 매체에서 이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한국이 일방적으로 문제를 삼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사과한 것도 아니고 시인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한국 쪽으로 보서는 아, 그 이것이 사과와 재발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각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더 이상 합의를 이루는데 말하자면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네.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남과 북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군사적 대치 상태를 더 이상 이제 국면을 전환해서 대화와 협력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윈윈의 그런 태도를 보인 결과 아니냐 이렇게 네.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측에서도 이제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 잘 됐다. 이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 다행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아, 100% 어느 한쪽이 굴복하고 또 한쪽이 승리하는 것은 결국은 없는 것이니까요. 협상에서 네. 양측이 이렇게 아, 이런 수준에서 아, 합의문 문구에 아, 그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일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삼항에서 북한이 또 도발을 하면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면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이 비정상적 사태에 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그 사건의 맥락 을 보면요. 여기서 보는 비정상적인 상태는 건 아마 그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 사태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북한의 무슨 폭격이나 또 무슨 지뢰 목함 지뢰 사건이나 또는 무슨 NLL 서해 침범이라든가 이런 사건을 주로 휴전선상의 어떤 도발에 해당되는 걸로 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그 핵실험이나 미사일 같은 것은 굉장히 그 비정상적인 사태가 되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포함될지 여부는 앞으로 좀 상황 전개에 따라서 또 남한과 북한이 그동안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이 부분은 이 비정상적 사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홍영표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아,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는 가운데도 이 국회의원들이 바로 이 부분에 질문을 집중했습니다.
네.
아, 자세하게 이게 그 규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사태 이렇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다시 확성기 방송을 한국군 당국이 재개할 것이냐에 대한 아, 궁금증이 상당히 많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홍영표 장관은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하고 세밀하게 아, 남북한 당국이 그동안에 나눈 얘기를 토대로 아, 어떤 것들이 비정상적 사태에 해당되는지를 좀 분명하게 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구에서 아, 이렇게 아, 구체적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지난번과 같은 사안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에 이 논란의 소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른 합의 내용을 보면 이산가족 상봉 추진이나 당국회담 개최 그리고 민간교류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 측이 제안했던 사안들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한국 측 의도가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뭐 굳이 숫자로 표현하면 한 6대 4 정도로서 그 한국이 좀 더 협상에 좀 유리하게 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는요. 그 남한이 그동안 뭐 수차례 걸쳐서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했지만 북한이 매번 거의 거부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그 미한 군사훈련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하겠느냐. 군사훈련을 중단하면은 뭐 이산가족 상봉이 가능하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미한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북한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당국 회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당국 회담이 뭐 앞으로 장관급 회담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북한이 그 여러 차례 그 한국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그 미한 군사훈련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분위기를 들으면서 이걸 다 거부를 했는데요. 그 이번에는 뭐 거기에 대해서 그 토를 달지 않고 당국 간 대화 또 민간 접촉 그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북한이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번에는 좀 한국 측이 좀 그 많은 그 좀 모든 걸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 그 미국의 그 워싱턴 포스트 신문도 한국이 승리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히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한국이 이겼다 또는 북한이 좀 더 많이 얻어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당수 그 한국이나 또 미국의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이번에 서로 윈윈함으로써 서로 승리하는 길을 택해서 말하자면 군사적인 어떤 팽팽한 전쟁 위기까지 갔다라고 처음에 진행자님께서 네.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하자면 해소하고 남북한이 스스로 대화를 통해서 국면을 이렇게 완전히 그 협상하고 또 교류하고 협력하는 쪽으로 이렇게 돌려놓은 것은 정말로 크게 말하자면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당국회담이라든지 또 합의문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것은 서로 간에 뭔가 좀 이것저것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북한이 애매모호하게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내심. 그렇다면은 이 44시간에 걸친 남북 간의 안보, 군사 문제 최고 말하자면 책임자들이 모여서 이 지뢰 도발 갖고 유감 표명하는 선으로 그것도 분명한 그런 어떤 그 입장을 양측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으로 한다면은 사실 크게 좀 실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에 일단 어렵지 않은 그런 인도주의적인 문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또 앞으로 회담을 좀 해나가자, 당국회담. 그것도 여러 분야에서 진행하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좀 좋은 방향으로 대화와 교류의 물꼬를 터는 쪽으로 합의문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측에서도 분위기를 보면 좋은 평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애썼다.
예,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인들은 여론조사에서 적지 않은 수가 이 북한 측으로부터 사과와 재발 방지를 받아내지 못했다. 이 합의가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이번 합의는 전체적으로 아주 잘한 것이다 네. 라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그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간 예,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이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또 이제 그 결과를 대내적으로 또 이제 발표를 하고 그랬는데 북한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수확을 거뒀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사건은 그 북한의 그 목함질의 그 도발로 시작을 해서 그 회담으로 끝났는데요. 제일 큰 수확을 꼽는다면 역시 그 준 전시 상태, 남북한이 지금 굉장히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서 그야말로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상당한 그 충돌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이번 회담을 통해서 그 위기 상황을 어쨌든 평화적으로 해결한 것은 북한으로서도 큰 저 성과로 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확성기 중단입니다. 그동안 그 4일 날 목함질의 사건이 발생하고 그러자 그 한국군은 10일부터 그 휴전 선상에서 대북 확성기 그 방송을 그 11년 만에 재개했는데요.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하고 그 좋지 않은 유감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상을 통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그 중단을 시켰고요. 이것이 뭐 두 개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로 꼽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뭐 북한이 이것을 그 염두에 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합의, 남북 고위급조척 합의가 앞으로 장차 그 남북회담에 좋은 어떤 북한으로서 보는 그 쓸 수 있는 중요한 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천안함 사건에 해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요. 예를 네. 들면은 요번에 그 목함질의 사건에서 북한이 그 이렇게 살짝 간접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선에서 이번 사건이 끝났는데요. 천안함 사건도 이런 경우를 준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번 그 사건을 그 염두에 두고 그 천안함 사건도 서해상에서 벌어진 어떤 그런 그 폭발과 한국 장병 희생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 남한도 따라서 우리가 저 유감을 표했으니 오이사 조치 해제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북한이 과연 뭐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그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분석가들이 이번 이 합의가 앞으로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적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번 그 합의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게 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북한 측은 이번 합의 이후에 보면은 그 바로 직전과는 상당히 달라진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직접적으로 한국 정부 당국에 대한 비판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강한 비난 이런 문구들이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합의가 잘 이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또 달라진 분위기를 엿보게 하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이 발언을 한 것을 봐도 이번 합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28일이죠. 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군사위원회 확대회의는 바로 그 전에 위기 상황에서 그 준전시 상태를 선언했던 바로 그 회의입니다. 이 합의문이 나온 이후에 이 확대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번 그 합의에 대해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파국에 처한 북남 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운 중대한 전환적 기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소중히 여기고 풍성한 결실로 가꾸어 가야 한다. 이렇게 아주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북한의 최고 말하자면 책임자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미뤄봐서 한국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번 합의가 잘 일단 지켜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뿐만 아니라 합의에 직접 이 협상에 직접 참가했던 황병서 총정치국장 그리고 김양건 비서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합의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면서 이 앞으로 당국 간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켜서 서로 남북한이 관심사를 해결해 나가고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자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여기서 덧붙여서 얘기할 것은 북한 측은 그 합의문 이후에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황병서, 김양건 두 접촉 대표가 북한 관영 매체와의 문담 형식을 통해서 지뢰 도발은 북한 측의 소행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주장은 그 북측의 그 대표들의 주장, 북한 내부용 발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뭐 지난 4일 그 목함지뢰 사건 직후부터 모든 사건을 그 남한의 그 자작극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와서 갑자기 합의를 했다고 해서 알고 봤더니 복합지뢰 사건은 우리의 소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판문점 회의에서 일종의 그 제3자 인연에서 그 두리뭉실하게 유감을 표하고 내부적으로는 계속해서 이것은 그 남한의 어쨌든 뭐 자작극이든 아니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의 합의문 타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합의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갖는다는 발표를 듣고요.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이 큰 기대를 가질 것 같은데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제안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합의문에 보면은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는 다섯 번째 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서 이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갖기로 했다. 이렇게 합의에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제안했습니다. 날짜는 7일로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9월, 네. 9월 7일입니다. 아, 이 9월 7일로 제안한 것은 사실 추석을 전후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남측과 북측이 실무선에서 만난 이후에도 한 달은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9월 7일 어쨌든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서둘러 해도 추석에 그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실무 그 진행상 굉장히 어렵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통일 부장관 홍용표 장관은 10월 중순쯤에나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 10월 중순쯤에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릴 것 같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또 합의문 6항을 보면요.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앞서 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한국 정부가 그동안에 취해온 이 대북 5.24 조치 이것과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연관이 되겠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그 한국에서는 좀 이것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그 시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 이후 그 한국은 그 이에 대응해서 그 5.24 조치를 취했는데요. 여기서는 그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그 남북 경제 협력 교류 또 민간 접촉을 그 사실상 금해온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민간 교류를 그 활성화하자 이 얘기와 5.24 조치는 좀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마침 그 한국 국회에서 그 홍영표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는 북한의 그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만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북한이 이번 합의에 따라 민간 교류에 응해온다면 산림, 그러니까 산림 녹화 얘기겠죠. 그리고 인도적 협력 부분에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좀 더 나가서 아마 그 남북 정상회담까지도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자,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국 내에서는 이 모처럼 남북한이 이렇게 대화 협력적으로 방향을 튼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합의를 보고 곧바로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그 기자들도 있었고요. 또 국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모두 현 단계에서 남북정상회담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남북정상이 회담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좀 더 실무선에서 또는 좀 더 고위급 수준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그런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어떤 그 전망이 과거 어느 때보다 밝아졌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미국과 한국군의 그 공동 합동 훈련이죠. 군사 연습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지난 28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게다가 또 항상 남북 간의 합의는 북한 측이 이것을 뭔가 문제를 삼아서 깨는 것이 큰 걸림돌로 작용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대남 비방을 일단 자제하고 있고 또 김정은 제1위원장부터 황병서 정치총국장 그리고 또 김양건 비서들이 이번 합의의 정신을 강조하고 협력과 대화를 또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어느 때보다도 밝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남북관계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지뢰밭이 놓여있다 남아있다 늘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만 하더라도 대북 전단이 계속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안 아닙니까?
네.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은 한국 정부가 이 표현의 자유임을 내세워서 규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북전단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북한이 또 이러한 것들을 계속 문제 삼고 그렇게 되면은 합의 전체가 또 틀어지는 이런 것도 우리가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일정한 지역에 가장 많은 병력 그리고 화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한반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그야말로 대단히 관심을 갖게 그렇게 되는데 이번 타행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국제사회에서도 안도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 그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를 대단히 그 환영했습니다. 존 커비 그 국무부 대변인이 그 합의 되자마자 그 브리핑을 했는데요. 미국은 남북한이 타결한 합의 내용을 환영한다면서 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끊임없는 노력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또 어떻습니까?
예, 물론 그 환영을 하는 입장이고요. 미국의 전문가들의 시각에서는 이번에 북한이 취약점이 뭔가가 좀 나타났다라는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북한이 이 대북 확성기 방송 한국군에 여기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또 서둘러서 그렇게 그 유감을 표명하면서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서 이 북한이 말하자면 한국군의 말하자면 대북 심리전 그리고 이를 통해서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군 병사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런 것들 한국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그 세상 돌아가는 것들 소식들이 전달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네. 점이 새삼 드러났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번 합의가 항상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합의가 아니냐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 한반도 사태에 대해서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이번 결과를?
네, 중국도 이번 그 남북 합의를 그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의 그 화춘잉 대변인은 남북이 마라톤 협상을 거쳐서 긴장 국면을 환영하고 관계를 개선하기로 한 합의를 도출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이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대단히 흥미있고 민감하게 주시를 하는 그런 사안인데 박 대통령이 전승절에는 참가하지만 열병식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가지고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청와대가 결국 여기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중국을 방문하게 되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정상회담을 2일 날 갔습니다. 2일은 말하자면 3일 열리는 전승절 행사 그리고 열병식 행사 하루 전이죠. 박 대통령은 전승절 행사 그리고 이 전승절 행사의 핵심이 열병식입니다.
네.
이 열병식도 결국 참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이어서 열리는 그 시진핑 국가주석 주최의 오찬 리셉션에 참석하게 됩니다. 한국 언론들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말하자면 정상으로서 초청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좌우로 해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그 주요 말하자면 연단에서 열병식을 참관할 것으로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한국 정부가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관을 사실 처음 있는 일인데요. 중국의 열병식에 한국 국가 원수가 참관하는 것은
네.
이것은 미국과 중국 관계 속에서 고민 끝에 일단 중국과의 관계에도 상당한 의미를 두고 중시하는 이런 판단에서 나온 결정인 것으로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또 한국의 그 지도자로서는 그야말로 이런 상황에서 참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 어느 때보다도 그런 것이 요구되는 그런 그 사안인데 이 중국군의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을 참관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가요?
네, 뭐 그 단순히 보면은 뭐 저 그야말로 그 중국의 그 열병식 저 그 군사 퍼레이드에 참관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이를 보는 그 시각은 그렇게 뭐 쉽진 단순하진 않습니다.
네.
그 아시다시피 그 이번에는 그 중국의 그 일본에 대한 항일 그 전쟁 그 70주년 열병식이요. 열병식이 대단히 그 세게 그 벌어집니다.
네.
최첨단 그 중국의 그 뭐 전차는 물론이고요. 뭐 대륙간 탄도탄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그 최첨단 무기가 나온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그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그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그 중국은 아시다시피 그 6.25 전쟁 때 그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 한국의 대통령 어떻게 보면은 그 공격을 당한 대통령으로서 그 중국군의 열병식을 보는 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아시아에서는 일종의 그 대립각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을 한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중국 이렇게 대립각이 있는데 거기서 그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가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박 대통령으로서는 이 열병식 참관 문제가 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지 좀 배경을 좀 살펴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중국군의 그 열병식 그리고 그 전승 행사는 그야말로 그 2차 대전 중에 일본에 맞서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70주년 행사입니다. 한국도 광복 70주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열병식 그리고 전승 행사 참석을 결정한 것은 첫 번째로는 말하자면 항일 항전에 말하자면 가치를 공유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 중국과 한국은 말하자면 일제강점기에는 서로 협력해서 일제에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중국의 전승절 행사는 일제에 맞서 싸운 그런 그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가치를 공유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이 경제적으로 사실 중국은 한국으로서는 이제 더 이상 말하자면 외면할 수 없는 엄청난 말하자면 영향력을 가진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량은 한국이 일본과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말하자면
네.
이 중국은 한국에 말하자면은 경제의 핵심 그 교역국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이만큼 영향력이 크고 유대를 강한 나라의 현실을 그 감안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중국은 이런 맥락에서 점점 더 정치적 외교적 그리고 군사면에서도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핵심 우방 중에 하나인 북한에 대해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또 한국과 좀 더 협력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그 결정이 굉장히 크게 그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중국의 입장은 어떤지 또 북한은 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가지 않고 다른 그 관리가 대신 가는지 또 이번에 미국의 입장은 또 어떤지 등등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에서 마감을 하기로 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자세한 분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비오에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아비 교환이었어요. 그때는 다 굶어 죽는다. 지금 가는 거다. 이런 소문이 막 꽃제비들한테면서 막 소문이 막 돌면서
철도원이었던 김나영 씨가 함흥 기차역에서 목격한 인민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내 안 먹은 그만큼 쌀 줘라 그러면 그걸 이제 숙문 가방에다 내가 딱 가지고 집으로 와요.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을 먹이기 위해서 합숙소에서 주는 식권을 모아다가 쌀과 바꿔 집으로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선물 받은 TV로 나가 선물 TV로 팔 수도 없고 밥에 먹는 가마를 놔다 팔 수도 없고 딱 팔기라는 게 이제 집에 와서는 이제 내 거기다 눈떡 들인 거죠.
막내딸 김나영 씨를 위한 혼수였지만 그것이라도 내다 팔아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미친년아, 넌 시집도 안 가겠냐? 이 나이 처먹고 나 애미 같이 살 거냐? 막 이러고 나를 막 그냥 우는 거예요, 엄마가. 어?
김나영 씨는 철도 승무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엿듣게 됩니다. 강 넘어 중국으로 가면 먹을 것도 구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에 가서 피 파는데 피를 100g 뽑으면 돈이 그때 당시 중국 돈으로 200원인가 되는데 200원이면 북한 돈으로 4,000원이에요. 4,000원이면 쌀을 얼마나 많이 싸는 돈이에요.
피를 뽑아 팔면 부모도 살리고 또 부모님의 소원인 시집도 걱정 없이 가게 될 것 같았던 김나영 씨. 닷새간에 휴가를 냈고 도강 준비를 하면서 위로 7이나 되는 오빠들을 위한 편지를 써놓았습니다.
근데 중국 간다고 어떻게 말해요? 그래서 3일만 돌아오지 않으면 나를 죽었다고 호석에서 팔아.
그리고 한겨울밤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이제 압록강 땅 넘자마자 이제 야 오지 말라 막 이러는 거예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정착 6년차. 한국에서도 강의 잘하는 명강사로 인정받고 있는 김나영 씨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운명이라는 건 이미 다 그게 정해졌나 봐요. 압록강을 넘었는데 이제 추격을 받은 거예요. 98년 1월 달에 이제 얼음이 얼은 날 1월 10일 날에 압록강을 딱 넘었는데 사다리 타고 두 명이 딱 올라갔는데 이 애들이 부뚜균 거예요. 거기서 지 꼭대기서.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밑에 다섯 명이 뿔뿔이 헤어졌어요. 거기서. 여기 있다가는 먼저 다 잡힌다. 한 군데 있다가는. 그러니까 밑에서 다섯 명이 와 하고 헤어졌는데 그냥 중국 쪽이 그 강기슭 따라서 그냥 다 분산이 됐는데 걔들이 막 지저대니까 막 그냥 나 따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산으로 정신없이 뛰었어요. 어쨌든
시작부터가 난관이었습니다. 압록강만 건너면 넘쳐나는 먹을거리에 돈도 벌 수 있을 거라고 푸른 꿈을 꾸고 있었는데 강을 건너자마자 닥친 것은 걸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달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잡히지 말아야 된다. 산 그냥 정신없이 그냥 산을 뛰었는데 산 고개를 몇 개 넘은지 몰라요. 그 밤에 넘다 보니까 가수원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막 그 수확 다 하고 막 이게 눈도 핀 가수원인 같은데 집이 하나 있는 게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도 뛰어온 길이 엄청나는 지금 먼데 뛰어왔다 지금. 그리고 저 불이 있는데 저기 사람 사는 집이니까 들어가 보자. 중국 사람들이 이거 탈라면 준다는데 그 말을 들은 거 있으니까 저기 가서 물어보고 실패했으니까 조선으로 건너가야 되니까.
불빛을 따라갔습니다. 압록강 기슭에는 모두 조선족 마을이라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먼저 어디에라도 숨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야 했고 혹시나 먹을 것을 구해갈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할머니가 딱 보니까 차림이 그냥 북한이잖아요. 야, 북조선서 왔냐고. 그래서 그 말이 통하니까 얼마나 네, 할머니 나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뛰어왔는데 조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할머니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하니까 이 할머니가 아이고 나는 이 계집애야 여기 어딘지 알고 조선에 가냐고. 나는 완전히 막 그냥 조선하고 완전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밤새 거 영을 몇 개 넘어서. 그러면서 한다는 말에 조선이 왜 가냐고. 여기 모두 먹을 게 없어 다 여기로 와서 거쳐서 가는 여자들도 많은데 조선은 왜 가냐고. 응? 다 굶어 죽는데 거기는 왜 가냐고. 할머니가 그냥 나보고 밥을 먹으라고 막 내놓으면서 그러더니 몸이 녹으니까 할머니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혼자 살고 있다는 조선족 할머니가 먹을 것을 주면서 김나영 씨를 달랬습니다.
여기 오기도 힘든데 여기 와가지고 조선은 왜 가냐고. 여기서 그냥 살지. 여기니 봐라. 응? 배고 굶어 죽는 땅이 아니다. 그게 보니까 이제 가수원에서 할머니가 이제 가수원하면서 그 콩도 농사 짓고 막 뭐 그냥 집이 온통 콩이고 옥수수고 뭐 그냥 먹을 거 그냥 나달이 천지예요. 그러면서 그 식량을 보니까 마음이 있잖아. 너무 막 그냥 내절로 막 이게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할머니가 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다시 북조선으로 가려면 멀기도 하지만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고 어떻게 그 위험한 길을 다시 가려고 하냐고 어렵게 마음먹은 김에 중국 땅에서 살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조선에 가자면 엄청 멀고 그리고 길도 네가 모르는데 누군가 하나 데리고 나가야 되네. 데리고 갈 사람도 없다. 이 동네는 이게는 아래 불악이 내려가야 불악이 있고 여기는 외지인 곳이라 없다. 응? 소녀처럼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왜 굶고 살겠니? 여기 먹을 것도 가득한데 여기서 살아라. 중국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이제 봄에 나무 실을 나 여기 나오는데 그 차 타고 저기 안쪽에 가서 시집 가서 좋은 데 가서 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굶고 있는 어머니를 살려야 했고 편지를 써놓고 왔기는 했지만 앞길이 구만리 같은 일곱 오빠들과 조카들의 미래를 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나영 씨가 생각한 것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만 이 할머니 집에서 보내보겠다는 것. 그렇게 그 집의 손녀처럼 일꾼이 돼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선 첫째는 나는 돈 벌어서 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내가 그냥 중국에 남아서 살자고는 안 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돈 벌어서 북한에 도로 가는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머니 나는 그러면 여기서 할머니네 집에서 봄이 될 때까지 중국 말을 알아야 어디도 길이도 나갈 거 아니에요. 뭐 조선이 가든지 어쩌지. 할머니 내가 여기서 할머니네 집에서 할머니 같이 시키는 일 다 내가 할 거니까 할머니 중국말 좀 배워달라고. 나도 중국말을 잘 못하는데 내 아는 것만큼 난 알아들으니까 그만큼 배워주마. 그래가지고 이제 밤마다 그냥 아침 눈 떠서부터 옥수수 까고 그냥 그 집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소 먹이고 막 그냥 예.
봄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던 대로 아들 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김나영 씨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미 물 건너 간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중국 땅에서 탈북자라는 것을 들키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아들이 왔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시집 가는 것도 그것도 선이 있어야 가는데 어떻게 막 가냐. 그냥 그러지 말고 자기가 가는 쪽에 이제 한국인들이 그 회사들이 너무 많은 데다 거기 가서 취업을 해라요. 나보고 조선족들이 지금 가면 다 월급이 한족 사람들보다 두 배다. 그러니까 취업을 하라. 그래서 거기서 내가 자꾸 돈 벌겠다니까 취업을 해라. 피 파는 건 그건 없대요. 무슨 개소리 치냐고. 나 피 팔러 왔다니까. 그 알지도 못한다. 너네들이 그 분명히 피 파는 게 아니라 니네를 시집 보내려고 누가 인신매매를 이렇게 나서 이렇게 오라 했을 거다. 절대로 여자 피 또 비싸다고 여자 아이다. 그거는 너네들 속았다.
처음부터가 잘못 꿰는 단추였습니다. 피를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움직였던 일이었는데 그것을 몇 개월이나 지나서 깨달았다는 것이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나영 씨는 국경을 멀리 벗어난 청도라는 지역에서는 조선말을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길로 나무 실어 나르는 차를 타고 청도로 갔습니다.
한국인 소개소라는데 이제 가니까 아줌마가 벌써 딱 말을 시켜봤는데 이거는 내가 조선족이라고 뻥치고 막 한국 한족 말 하는데도 벌써 발음이 벌써 서툴고 딱 알리잖아요. 한국 아줌마 벌써 딱 알아맞히지 마. 아줌마 북한서 왔지.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막 그 외지에서 나를 북한 사람인 거 알아보는 게 거기는 그때 막 고발하면 막 그냥 보상금 내려오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곧 중국 공안에 잡혀가겠구나 하고 눈앞이 멍해졌습니다. 그런데 소개소 사람이 내뱉은 말은 자신은 조선족도 아니고 저기 한국에서 온 대한민국 사람이라며 모르는 척하고 일자리 하나 소개해 줄 테니 그냥 조용히 일을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계 신발 회사에 밥하는 아줌마로 갔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우리 남편이에요. 지금 사는.
우연이었을까요? 필연이었을까요? 김나영 씨가 신분을 속이고 일하러 갔던 공장의 사장님과의 만남은 처음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랑하고 악수를 통했는데 내 손이 다 이게 터지고 완전히 이거 까다 보니까 그리고 그 이제 그 앞에 이제 할머니네 그 저기 옷이랑 막 이게 빠는 거 내가 막 강에 가서 막 예, 헹궈오고 막 이랬더니 소리 막 이 나는 손이 이 다 이런 데 다 터져요 여기 다 얼굴을 보니까 체내 같은데 아줌마라 그래 어쨌든 어 아줌마겠지 하고서 젊은 아줌마 밥하러 왔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우리 신랑이 악수를 또 하는데. 악수를 했는데 내 손이 무슨 할머니 손이 같대 여자가.
새삼스럽게 거친 손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조선족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떨린 것인지 아니면 인연이 되려고 특별한 느낌이 온 것인지 여하튼 첫 인사를 나눈 공장 사장님도 김나영 씨를 눈여겨보는 것 같았습니다.
손 보니까 엄청 고생한 여자 같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밥도 잘하겠구나 했는데 한식을 시켜놔 봤는데 완전히 한식은 할 줄도 모르니까 우리 신랑이 이제 거기서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죠. 이 여자 조선족이 아니다. 근데 내보내자니 불쌍하고 근데는 너무나도 야무라 터져서 저걸 그냥 자기가 회사에 데리고 일하고 싶은데 조선족이라 하고 한국말도 알아듣고 중국말도 알아들으니까 아, 저 여자를 사무실에 와서 자제를 싸우는 그거를 해야 되겠다.
식당에 밥 해주는 아줌마로 취직했던 김나영 씨가 사무실 자제 담당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압록강 국경마을 할머니한테 배운 짧은 한족말이었지만 그동안 중국말 모르는 사장 뒤로 돈을 빼돌려온 자제 담당 직원의 비리를 알려줬던 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자제 살라가가지고 내가 이제 이미 전에 그 조선족 애들이 자제하던 애들이 그 비리를 내가 다 잡아낸 거죠. 사장이 마진이 남는 게 없어. 저기 한국하고 이 인건비하고 이 해보면은 한국보다 싸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한국보다 무슨 신발 한 컬레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 김나영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곧이어 4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방송됩니다.